로마서 6장 1절로 19절 말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것은 아니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을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려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아버지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도 사실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 하지 아니하리라 함입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에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가망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와 너희 죽은 몸을 지배하려 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자유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라.
같이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저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또 마음의 평화와 주신 은혜와 공의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두 주에 걸쳐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또 의롭다 여길 받아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떠한 유익과 은혜를 받고 또 우리에게 얻어지는 복이 뭐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진 최대 유익에서 벗어난 것, 우리의 위기란 죄와 사망과 죽음이죠. 그 결과로서 영원히 영벌인 둘째 사망인 지옥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구원 얻는 길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원리였던 이 전가라는 인프테이션이라는 원리를 가지고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세 가지의 전가의 원리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담의 죄가 우리 후손들에게 전가되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었다. 그래서 이 전가는 예수님의 순종과 의가 모든 믿는 자에게 또한 또 전가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기준이 있는데 그 구원의 기준이 뭐냐? 의인데 그 의가 그럼 어떻게 실현되었느냐?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 모든 죄의 형벌과 대가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형벌을 치르고 거기서 같이 죽고 묻히고 장사 지내고 부활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의가 덮여져서 우리를 뭐라고 했다고요? 의롭다 그렇게 칭의로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죄가 되어 죽게 하심으로써 자신의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의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부으시고 또 이로써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를 완전히 충족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로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신 속죄의 희생물로 죽음을 당함을 통해서 자신의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시면서 사람의 모든 죄를 깨끗이 제거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약속된 의인지 그분을 신뢰하게나 한다면 값없이 거저주시는 구원의 결과로 하나님과 화평하며 또 우리에게 감출 수 없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놀라운 특권을 받는다. 이 구원의 계획 속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믿음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며 어떤 열매 맺고 어떤 능력과 유익을 얻느냐. 구원 이후에 의롭다 여겨지는 그런 칭의의 삶이 당장 오늘 살아가는 현실에 살아가는 내게 무슨 유익이며 복이냐.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소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뭐 한다고요? 화평을 이뤘다 말씀드렸어요. 또 믿음으로 서 있는 우리에게 은혜의 들어감입니다. 은혜의 담대히 들어감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다. 그것이 비록 뭘 할지라도 환란이 갈지라도 그래서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만들어낸다.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연단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체험이다. 그래서 결국 우리를 그리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있는 그렇게 소망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낸다. 그 근거가 사랑이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러한 구원의 복은 사랑이며 또 언제 어느 때 우리를 사랑해 주셨냐? 우리가 연약하고 경건하지 아니하고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누리는 것이 평안과 기쁨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6장에 와서 반복되는 많은 단어들 가운데 6장이 뭘 말하는 문화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와 연합된 자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한테 물어봅시다. 당신은 예수와 연합되었습니까?
당신은 예수와 연합되었습니까?
네. 연합되지 않았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오늘 말씀 듣고 맞아 성도라는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확신을 갖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합하다, 함께 연합한 자라는 말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3절에 두 번이나 합하다, 4절에도 한 번 더 등장하고 또 4절 속에서 함께란 말이 또 6절에서도 8절에서도 각 두 번씩 또 등장하고 있죠. 연합한 자라는 말도 5절에서 또 등장합니다. 이 말은 우리 삶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진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면 죄 가운데 살 수 없다는 것을 강하게 어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앞서서 이제 로마서 5장 20절에 그런 말을 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러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한 말은 분명히 오해를 낳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안다 이렇게 인정했기 때문에 바울이 율법의 폐기론을 설교하거나 율법의 윤리적 요구를 무시하는 의혹을 품게 만들기에 충분한 그런 구절이에요.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단 말은 그 의혹에 더욱더 기름을 끼얹어서 불을 지피는 그런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이 이거에 대해서 모르고서 이 말을 했겠어요?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제기할 수 있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거라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6장 1절과 또 15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2절에 답이 있죠? 답은?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예. 15절도 마찬가지요. 어찌하여, 그리운 즉 어찌하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다. 예. 그러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그러면서 분명히 사람들 가운데 그러면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려면 죄 가운데 머물면서 죄를 더 지하겠네. 그러할 자들이 있을 것인데 우리 역시도 그렇게 생각해야겠느냐. 바울이 묻는 말에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되고 계속 죄 가운데 구할 수 있겠느냐? 답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럴 수 없다는 얘기예요. 단호하고 명쾌하게 제시합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하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아주 생각을 바로잡아 교정시켜주고 있어요. 이런 생각들은 어디서 출원됐냐면 영주주의 가르침에서 출원됐어요. 초대교회 영향이 크죠. 이 영주주의란 지식을 숭배하는 사상인데 그들이 만든 신학체계는 뭐냐면 영과 육을 분리해 생각하고 육체는 썩어질 것이니까 그냥 죄가 요구하는 데 두고 우리 영만 깨어있으면 된다 그런 사상이에요. 영과 육을 따로 생각해서 이런 사상이 어떤 열매를 맺었냐면 육은 방임대로 내버려두니까 육이 원하는 대로 살면 돼. 그럼 뭐죠? 쾌락을 쫓아 사는 거예요. 그냥 쾌락주의가 됩니다. 심지어 어떤 사상은 정반합에 의해서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 그럴 수 없다. 영을 살리려면 육이 고단해져야 된다. 그래서 금식과 고행을 통해서 금욕주의가 또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양단의 사상, 쾌락주의와 금욕주의, 이건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다 어디서 온 거라고요? 영주주의 폐단인 것입니다. 이 신칭의 이후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졌다는 이러한 칭의 이후에도 여전히는 죄 안에 있게 됩니다. 구원 이후에도 우리가 죄 아래 있다는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에서는 파괴된다, 파괴되지 않는다. 파괴되지는 않는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에서는 파괴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계속 죄져도 되겠네. 그리고 회개하고 그러고 살지 뭐.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오늘의 삶의 장에서 죄로 더불어 실제 그렇게 승리의 삶을 싸워가는 승리의 삶이 그럼 정말 가능한가? 그런 질문 속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 하는 거예요? 예스만 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은혜를 더하려고 그럼 죄에 머무를 수 있느냐? 아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죄로부터의 자유로운 삶,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열쇠를 오늘 세 단어 속에서 우리에게 포함시켜서 이것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첫째는 뭐죠? 알라라는 거예요. 알라. 두 번째는 뭐라는 거예요? 여기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라라는 단어가 3절, 6절, 9절에도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3절에 알지 못하느냐? 6절도 우리가 알거니와 또 9절에도 알미로라 말하면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배우면서 또 말씀을 깨달으면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다. 뭘 알아라는 이야기야?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기억하고 알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께 속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먼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것을 무슨 뜻인가 잘 알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역으로 우리가 생각할 발상이 필요합니다. 뭐냐면 죄가 우리 안에 죽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죄가 우리 안에 죽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죄는 아직도 있어요. 살아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의 고백에도 불구하고 죄는 엄청난 세력 가운데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굴복하게 하고 유혹받게 하고 있습니다. 죄는 아직도 뭐가요? 살아있어요. 그리고 또 죄에 대해서 죽어야 한다는 뜻도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어야 한다는 말 많이 듣죠. 신앙생활에서 죽어야 돼. 죄에 대해 죽어야 돼. 그럼 본문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다는 얘기예요. 가르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죽어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죽어져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어보려고 오히려 금욕적인 것에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해도 불구하고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곤욕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죄에 대해서 죽으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과거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 3절 말씀 보세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을 때 그때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죄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 죄질 죄의 몸도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 알지만 분명히 알아요. 대속의 사건 잘 알아요. 그렇지만 나와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다는 사실들을 아는 성도는 많지 않아요. 그때 누가 죽었다는 거예요? 나도 아담의 그 죄성을 갖고 있는 나도 그 죄의 몸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 근거했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것은 믿고 그렇게 여기고 그 삶 속에서 확신을 갖고 나는 죽은 자로 여기고 살아갈 때에 삶에 많은 차이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능력도 나타나고 그 복음을 믿고 확신한 가운데 삶의 변화도 나타나요. 그래서 죄에 대해 죽었다 그런 논리를 가지면은 죄에 대해서 반응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한테 한 10톤의 무게를 막 어우 무거워 이렇게 무거운 걸 왜 나한테 올려놔 반응합니까? 반응하지 않죠. 우리가 원래 죄에 대해서 묶여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연합해서 우리도 함께 죄에 대해서 모았다가 죽었다는 거. 이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연합의 원리로 설명하는 거예요. 연합의 원리.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영적으로 함께 어떻게 됐다고요? 연합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합이란 말이 바울 사신 중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거의 150회 가까이 나와요. 그리고 바울의 신학 사상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말 속에서 우리가 연합되었다는 그런 신학 사상이기도 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학자인 존 머리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전체 구원론의 핵심이다. 전체 구원론에 대한 핵심이 뭐라고요? 나와 주님과 뭐가 됐다? 연합되었다는 것이에요. 구약학자인 아르핑크도 그리스도와의 영적 연합이란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어떤 주제보다 중요한 주제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무시하고 있다. 예수님도 친히 우리에게 연합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요한복음 15장에 일러주고 있죠. 포도나무 비유 속에서. 그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가.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가시를 맺을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존재가 누구와 연합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길 바랍니다. 정말 내가 주님과 더불어 연합되었다는 것을 믿어질 때 우리에게는 이것이 큰 유익이고 영적인 복이에요. 이 땅의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영, 그런 특권이 뭐냐? 내가 주님과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돈으로 살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떤 행위나 어떤 권력 갖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뭐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얻어진 유익과 결과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면 또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죽으심과 장사제사님과 부활의 사건에 동참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연합되었다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질 때 내 죄도 같이 십자가져서 그 내 죄가를 주님이 대신 치워줬고 또 주님이 죽을 때 나도 그 죄의 모든 세력 속에서 장사 지냈고 또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할 때 나도 내 영이 살아서 주와 더불어 함께 안침바 되었다. 그 얘기를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연대와 즉 그리스도의 사건과 동일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주님의 사건뿐만 아니라 누구한테? 나한테도 동일하게 연대화되어서 동일한 사건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구원이 우리의 모든 죄값이 그때 다 치러진 거예요. 내가 나의 죄를 짊어지고 나를 대신해서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 대신 죽으셨고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다시 부활한 것이라면 주님이 죽었을 때 나도 죽은 거고 그가 부활했을 때 나도 영적으로 부활했던 것이 된 것입니다. 이거는 내가 경험한 건 아니지만 영적인 분명히 뭐라고 팩트라고 사실이라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첫 시간 했지만 마가복음 통해서 지금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누가 고백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 요한이라는 마가가 마가복음 1장 1절에 그렇게 써서 복음을 시작하듯이 복음의 마가복음 끝자락에 형을 집행했던 백부장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래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이 뭐요? 분명한 사실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 지냄과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새로워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라 뭐라고 해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사고를 대변하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우리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연합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3절에서 5절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1차적으로 주에 대한 죽음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우리가 어찌 죄와 합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이미 죄하고는 끝난 사람들이라고 외치는데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의 죽음을 주님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잘 기억하세요. 누구와 더불어 죽었어요? 나와 더불어 함께 죽었어요.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죽음인 거예요. 그것이 오늘 표현에 참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4절에도 그의 죽으신과 함께 그와 어떻게 했다? 장사 지냈다. 그리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함께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5절이죠. 또 8절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말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늘 우리가 마지막 찬양 불렀던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죽음이 잘 우리로 하여금 이해와 설명을 돕기 위해서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뭐다? 침례 예식이에요. 침례. 침례.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두 가지 예식이 있죠. 오늘 하는 성찬 예식과 보이는 설교죠. 우리가 듣는 설교, 기로는 듣지만 오늘 보여주는 설교예요. 성찬 예식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예식은 침례 예식이에요. 이 침례 예식을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물에 잠겨서 장사 지낸 바 묻힌 바 되고 또 물 위로 올라올 때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침례라는 의식은 엄격히 말하면 장례식이에요. 장례식. 장사 지내는 장사식이고 장례식이고 동시에 부활이에요. 부활. 그래서 우리가 삼각형 아까도 얘기했죠? 삼각형을 그려보세요. 한번. 우리 주보 뒷면에 오늘 설교의 대지 요약을 넣어놨는데 거기 삼각형을 그려보고 이렇게 써보세요. 각 꼭지점이 뭐냐? 나는 죽었다. 첫 번째 꼭지점 죽었다. 아니, 맨 왼쪽 꼭지점은 죽었다 쓰세요. 죽었다. 그리고 오른쪽 꼭지점에 뭘 써야겠어요? 장사 지냈다. 그리고 맨 꼭지점 위로, 물 위로 올라올 때 맨 위에 꼭지점은 뭐 했다? 부활했다. 이 삼각형의 의미 속에서 침례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물에 나오는 것은 부활의 새 생명을 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표식으로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 의식 자체가 옛사람을 죽게 하고 새 사람을 거듭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게 일어나는 영적 사건을 어떻게 한다? 상징화하는 표식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와 연합되었다는 신앙 고백이고 표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침례 받았냐는 묻는 얘기는 뭐예요? 당신이 그리스도 앞에 연합해서 죽은 자가 됐고 그 부활에 동참해서 그래서 연합한 자입니까? 라는 물음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확신과 고백이 있다면 뭐 해야 돼? 침례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2장 12절도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도 침례에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뭐라고요? 표식이라는 얘기예요.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해버림이 아니고 하나님의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한 양심이 누굴 찾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다라는 것에 대한 표식으로서 이 침례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흔히 옛사람을 우리의 본성, 기질 혹은 몸에 남아있는 죄의 성향이라 생각합니다. 옛사람은 본질적인 거예요. 본질적인 거. 그래서 아담 안에서 범죄했던 나. 전가의 원리 속에서 아담의 죄가 우리 똑같이 죄가 전가됐다고 말씀드렸죠. 아담 안에서 함께 사형 선고받았던 나. 그래서 그 죄의 결과는 뭐죠? 사망인 거예요. 예. 그리고 죽음의 노예가 되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던 나. 곧 옛사람이란 예수 믿기 이전에 죄인이었던 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은 죄의 종노릇 하는 죄의 종노릇 하는 존재였는데 그 죄의 종노릇 하는 그 존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죽을 때 그때 그 존재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도를 가르쳐서 우리를 뭐라 말하냐면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다.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어버린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다. 그래서 4절에 장사되었다 말하는 거예요. 6절에 죄의 몸이 죽고 멸했다는 얘기죠. 완전히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례식은 뭡니까? 왜 장례 치러요? 사망했다는 사실에 대한 선언이고 선포입니다. 죽음에 대한 분명한 증명이 뭐예요? 장례제식입니다. 그러므로 죄로부터 우리는 뭐한 거예요? 자유함을 두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구속하지 못하고 죄에 매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죄에 매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서 십자가 사건에 동참하게 됨으로써 그리스도가 죽었을 때 나도 죽은 것이고 그 안에 다시 살았을 때 나도 다시 사는 것을 알라. 그것을 알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었다. 그것은 소극적인 표현이지만 긍정으로 말하면 옛사람이 죽었으니까 다시 우리는 뭘 입었다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신분이 생겼다는 거예요. 새로운 신분의 삶, 새로운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선데이 공과에서 우리가 새로운 삶이 뭐예요? 새로운 양자의 영을 받고 양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신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우리가 왜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왜 죄를 이기지 못하냐? 그것은 우리의 신분에 대한 정체의식이 확실히 결여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라는 사실에 확실한 정체의식을 가지면 우리는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양자로서의 신분이 확실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양자. 이제는 나는 죄로 종나라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양자 되었다는 신분이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왕자와 거지 얘기했죠? 거지의 신분이었지만 왕자 삼았으면 그건 누구예요? 왕자라는 것이 팩트예요. 거기에 기억하고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자, 그리스도의 새로운 승리의 삶의 출발점은 이 바로 중요한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죽었을 때 나의 옛사람은 죽고 나는 새 사람으로서의 그런 양자로서의 신분과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알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와 연합됨을 통해서 깨달을 세 가지 단어가 첫 번째가 뭐예요? 나는 누가 더불어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알라는 얘기예요. 그때 누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자로 여기라. 11절 보니까 여길쩌다 라고 명령이 되어 있어요. 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이 말은 회계사들이 전문으로 사용한 말입니다. 회계사들이 나의 계정에 딱 입금되었으면 그것을 뭘로 본다는 얘기요? 현금이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여길 때 그것을 쓰여질 수 있다는 얘기요. 좀 쉽게 얘기하면 나는 부자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재산을 물려줄 여력이 없어. 그렇지만 먼 친척이 물려줄 재산이 없어서 이렇게 문어발처럼 찾다 보니까 나한테 그래도 뭐가 피부치가 됐기 때문에 재산이 왔어. 그래서 한 100억 원이 아니라 100억 달러. 100억 달러가 내 통장에 입금되어 있어. 그래서 그 예금해주고 유산에서 내가 받았어. 여러분 통장에 100억이 꽂혔다면은 이거 내 거 아니야. 내일 모레 빼갈 거야. 그렇게 생각할 겁니까? 아니면은 진짜인가 가짜인가 은행에 전화해 볼 겁니까?
일단 속겠죠.
은행에 전화해 봐야죠, 그죠? 은행에 전화한단 말이에요. 그럼 딱 은행장이 벌떡 서서 전화를 받는 거야. 안 그래도 전화 들려야겠는데 고객님의 통장에 100억이라더니 우리 은행에 입금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제가 차라도 보내서 모셔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은행장이 서서 전화 받아,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여길 수 있어요. 아, 이거 내 돈 아니야. 그러면 평생 내 돈 아닌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지만 여기라는 것은 뭐죠? 그렇습니까? 아, 은행장에 확인이 있었으냐? 그러면은 그거 당장 내가 데비카드, 캐시카드 만들겠습니다. 나한테 캐시카드 만들어주세요. 은행에서 딱 카드 만들어줘. 그러면 내 포켓에 얼마가 있는 거예요? 100억이 들어있는 거예요. 100억. 그 100억 갖고 들어있는 것만 자랑만 합니까? 막 쓰는 거야, 그죠? 쓸 때 것이 뭐가 되는 거야? 내 것이 되는 거야. 여기란 말이 그런 뜻이야. 이게 여길지어다, 이 그 로기조마이라는 뜻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확신을 하는 얘기예요. 이 말이 뭐예요?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당시 이서 더불어 함께 죽고 나는 하나님의 더불어는 뭐야? 산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 팩트를 갖고서 확신하는 얘기예요. 확신하는 얘기예요. 이것은 믿으라는 말보다 더 강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감정과 내 이것을 느껴볼 때나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실에 상관없이 그런 체험과 감정에 상관없이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라 그 얘기예요. 팩트라는 얘기예요. 10억이 통장에 내 통장에 꽂혔다는 것은 기정 사실 아니냐? 그걸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돌아오는 우리의 구원과 신분에 대해서 의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못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나 우리 기억할 것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구원의 축복이 믿어지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뭐요? 실족하고 낙심하고 방황하고 집에 들어박혀서 눈물 처하고. 그러나 그때마다 기억할 것은 뭡니까? 나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며 내가 어디 살며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신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 대한 분명한 자기인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기라는 것은 없는 것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적당히 생각하는 얘기 아니에요. 분명한 사실에 대한 인식을 기출하는 것이에요. 분명한 사실에 대한 인식. 어떤 느낌 때문에, 감정 때문에 이럴 땐 그렇고 저럴 땐 그렇고가 아니라 분명한 사실은 뭐죠? 그 사실,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 있을 때는 남편의 아내고 아내의 아내의 남편이 되고 또 남편의 아내가 되죠. 그죠? 그러면 결혼식 한 이후로는 뭐죠? 부부예요. 그죠? 처음에 실감 나야 안 나요? 오빠 오빠 하다가 여보 하려니까 실감 나야 안 나요? 안 나는 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밖에 나가면 뭐죠?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제 아내입니다. 제 남친이고 제 오빠예요. 이렇게 소개합니까? 팩트가 뭐예요? 부부라는 얘기예요. 감출 수 없는. 살아보고 10년 살다 보니까 아니야, 우리 부부 같다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라는 얘기예요. 팩트가 뭐예요? 부부라는 사실이에요. 여겨지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감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실적으로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0절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단번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심은 하나님의 관계에서 새로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 다시 살았는 거라는 얘기예요. 다시 살았는 거.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적용될 때 우리가 그럼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냐? 11절에 알려주겠어요. 같이 시작. 그가 죽으심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는 죽은 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하나님에 대한 산자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이 죄에 대해서는 어떤 자라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여기는 거예요. 여기요. 그래서 결론을 짓죠. 그렇게 여기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 삶 속의 실체와 상관없이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여겨 그렇게 생각해 그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 죽었다는 사실을 그렇게 사실대로 팩트로 인정하고 확실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질 일이 생길 때 막 승질이 막 나고 열이 붙여오고 막 뚜껑 열려서 막 입에서 막 뭐 나오고 싶어 할 때 죽은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혈기 부르라는 얘기예요. 죽은 자로 여기라는 얘기예요. 죽은 자로. 그러니까 자신을 어디에 죽은 자로 넣어야 돼. 그래 나는 그때 죽었어. 나는 이 내가 아니야 지금 나는. 그러니까 죽은 자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인식, 이것은 알라. 이것을 기초로 해 끊임없이 우리가 어떻게 죽은 자를 여기는 것이 의식화의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도에 유명한 우화가 있습니다. 그 마을에서 어느 종족과 싸움이 붙는데 이쪽에 이상한 이 전사가 있습니다. 그 전사는 전쟁에 머리가 떨어져 나가도 다시 붙어버리고 막 살아 싸워. 불사시예요. 불사죠. 몸이 떨어져 나가도 난 안 죽었다. 그렇게 외치면 다시 살아서 전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해냅니다. 그러니까 그 전사가 딱 나타나면은 뭐 팔다리가 잘려도 난 안 죽었어 하면 다리 털리면 다리가 나오고 팔이 나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들 도망가겠죠? 네, 싸움이 대상이 못 됩니다. 그런데 마을의 한 아이가 그 전사가 죽는 방법을 찾아냈어. 그 비법을 찾아냈어. 그것은 괴물이 스스로 죽었다는 것을 알고 인식하면은 끝난다는 거예요. 전쟁 때 그 괴물이 나타나서 그 전사가 이렇게 또 상대방의 목을 치고 막 하는데 어느 군인에서 그가 딱 해서 목이 잘렸어요. 근데 그 순간 그 아이가 딱 나타나고 너는 죽었어. 너는 죽었단 말이야. 소리치니까 그 괴물이 내가 죽었다고? 난 죽었나 보다. 그때 진짜 죽었단 얘기예요. 우와 같은 얘기죠? 근데 우리 여기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이미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을 때 누가 죽는 거예요? 옛사람이 더 이상 죽는 거예요. 옛사람이 더 이상 응답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안에서 나신 산자로 인정할 때 나는 주님과 함께 세상으로서의 삶을 살아낸다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한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연합되어서 주님을 나의 구세주 영접했습니까? 그 다음 결과는 뭐죠? 나가 주님은 연합된 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것은 믿습니까? 그렇다면 사망이 나를 다시 주장하지 못함처럼 우리도 사망을 이겼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선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이 뭐로 말미암아서 연합이라는 그것을 말미암아서 얻어진 유익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죄의 대상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 전에도 말했듯이 하나님과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 화목되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은 상태 이것이 뭐죠? 분리고 이것이 영적인 죽음이에요. 그렇지만 연합됨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산자로 여길 때는 하나님과 화목되었던 거예요. 화목됐다. 아담 안에서 때는 하나님과 원수죠. 죄의 결과로 원수입니다.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으므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아버지는 진노의 하나님의 아니라 나의 아바아버지 하늘아버지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안에 살았다는 얘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뭐가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 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가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난 옛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새 사람을 입은. 그렇죠?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옛것은 벗어버리고 새 성품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좀 더 적극적으로 죄의 분리에서 뭐가 되었다? 자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인이 죽고 하나님의 산자가 되기 전에 우리는 육신의 종이었고 죄가 우리를 황폐하게 만들었지만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죄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권리의 소리가 자유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이런 말합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뭐가? 진리가. 그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과 대비 연합된 우리의 삶에 확신을 붙들고 있으면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죄가 나를 얼마나 구속하지 않고 나는 새 사람이라는 확신 속에서 새 생명 갖고서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새 사람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 신분이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에요. 의롭다 여겨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 됐습니다. 무슨 근거로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성경이 그를 증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가능성, 죄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뭐죠? 6절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그죠? 죄의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사망도 더 이상 주장할 수 없어요. 히브리서 2장에 주님이 죽어주신 것이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죽기를 무사하는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고 주님이 친히 이 죽음을 지셨다라고 알려주고 있고 그 죽음을 통해서 사망도 주장할 수 없고 또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상 굴레에 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가운데 사셨음에 주의 부활이 곧 우리의 보증이 되고 우리 역시도 그때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다시 사신 그리스도의 부활이 분명한 우리의 증명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죽음은 뭐가 돼? 부활이 성취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사신과 함께. 자, 세 번째는 드리라. 자, 알라, 여기라. 세 번째는 뭐라고요? 드리라. 다시 말해서 신자같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 드리는 삶을 사는 게 드리라. 알라, 여기라는 것은 지적 인식과 연결된 단어라면 드리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의 결단이 촉구되는 거예요. 의지.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가 날려 죽었을 때 나도 영적으로 죽었다는 사실 근본적으로 어떻게 된다? 알아야 된다. 팩트죠. 이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주께서 나를 살려주셨다면 나는 계속해서 이 사실을 나 자신에게 상기시키는 것이 뭐라고요? 여기는 과정이에요. 확신하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나를 누구한테?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죄를 이기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있습니다. 먼저 죄를 이기려면 중요한 것이 뭐냐? 죄를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문제가 뭐냐면 패배의식입니다. 어차피 나는 죄의 세력 속에서 성화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어제도 넘어졌기 때문에 오늘도 넘어질 것이다. 그렇게 패배의식 갖고 당연히 여기입니다. 주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또 나에게 부활의 새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셨다면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더 이상 죄에게 복종할 필요 없는 승리자로 살 수 있다는 이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길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6절 살펴본 것이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다. 이 몸이 죽었다, 면했다라는 것은 좀 약한 번역이에요. 여기서 죄의 몸이 죽어 멸했다는 것은 옛날 개혁성경에서는 죽어 멸했다 쓰고 개혁개정에서는 몸이 죽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죄의 도구로서 우리의 몸이 지배했던 힘이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무력해졌다. 다시 말해서 활동하지 못하게 됐다. 못쓰게 됐다. 폐지하다. 무효하다. 치워버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알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어거스틴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자였으나 구원받은 이후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죄를 수밖에 없는 존재가 그리스도 연합된 존재로서 이제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는 죄 짓는 것이 당연했지만 예수 믿고 달라진 것은 죄 안 지을 수 있는 자가 돼서 죄 지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죄를 지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를 짓는다면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고전이 있는 거예요. 왜?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데 내가 못한 거야. 내가 죄를 짓는 걸 선택한 거야.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왜 죄를 안 짓습니까? 오늘날 살아가면서. 뭐에 대한 제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죄 형벌, 그죠? 저거 갖고 싶다고 모래 가서 보석에 있는 거 그거 열고서 무조건 확 갖고 달려갑니까? 그렇게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현행범이 되는 거예요, 그죠? 현행범 뭐가 있어요? 당장 수갑 차고 그냥 직결 심판하잖아요, 그죠? 죄를 가잖아요.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안 지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생각 있잖아요. 죄 지으면 뭐 한다는 거? 죄를 간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죠? 안 짓는 거예요. 지을 수 있지만 안 짓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지을 수 있지만 더 이상 죄 지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새로워졌고. 또,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기 때문에. 왜? 그 죄는 더 이상 나를 억압하거나 나를 분리해 씌울 수 없는 무기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전히 죄를 짓는다면 그 죄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게 성령을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만나면서 우리가 함께 한다면 죄를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넘어진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그리스인이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된 후에는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이제는 거부하는 거예요. 목구멍이 포트청인데 담 넘어서 그거 갖고 와, 훔쳐와. 그래도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답게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죠. 그죠? 사람답게 사는 것이 아니야. 그 사람을 살 일이 아니야. 왜?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 연합한 자로서 죄가 우리를 유혹하지만 우리 거부하는 거예요. 왜 거부하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 연합한 자의 삶의 열매가 아니야라고. 열매가 아니야. 몸의 열매가 아니야. 그것은. 근데 우리는 몸의 열매를 맺죠. 몸의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배를 거부하는 겁니다. 죄의 지배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이 죄의 승리하기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 거죠?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적극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이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자로서 삶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11절 하나님께 대해서 산자라 여기는 것은 초대교회나 선교들 신학자들이나 또 칼빈이나 다 어떤 표현을 쓰겠냐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표현을 쓰겠어요. 코람데오. 지금 많은 신학자들이 이 하나님의 산자로 여긴다는 의미를 뭘로 말하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표현을 하고 있고 이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해석은 우리들이 적극적인 삶을 요구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의 삶이 단지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할 삶으로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고? 드려지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드려지다. 그래서 우리가 바치고 드려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게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 신학사상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 내가 주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죠? 많은 단어 나오죠? 이것을 다시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주님의 통치를 받는 가운데 그런 뜻이에요.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나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그 뜻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으면서 나는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새로운 주인이 됐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더 이상 나는 죄의 종로로 산 것이 아니다. 사망과 사탄아 너는 나를 지배할 수 없다. 나의 삶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나의 주님이신 그분만이 하나님의 내 삶의 통치자가 되신다. 그리고 내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내 삶을 지배해 주십시오. 내어 맡기는 겁니다. 이 고백이 그리스도의 승리하는 삶의 그런 분기점이 되는 그때부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13절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12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죄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는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말했어요. 13절 킴제임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또한 너희 지를 불의의 덕으로 죄에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로부터 살아난 자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를 의의 덕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누구에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뭘로? 죽은 자로 알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여기고 너희 지를 의의 무기를 누구한테?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이제부터 우리의 삶들이 내 존재는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존재가 되길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바울은 옥중에서도 그렇고 위협하는 환경 속에서도 그렇고 그런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뭐였냐. 거기 그 빌립보서 1장 20절 이렇게 해봐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래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한다. 내 몸에서 누가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고 그렇게 알고 주님과 연합한 자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그렇게 알고 또 하나님께서 산자로 여기고 그리고 나 자신을 누구한테 드려요?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는 자가 되는 것. 그렇게 해서 내가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산자로 여기는 거, 산자답게 살라는 얘기예요.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소극적 입주로는 불의의 변기로 죄에 들이지 말고 죄가 더 이상 왕노릇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죄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사회성 속에서는 죄 짓지 않으려고 뱃속에 꼬르륵꼬르륵 해도 남고 훔치지 않잖아. 그죠? 그렇듯이 죄가 우리에 대해 다가오고 죄가 우리에 대해서 유혹할 때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나는 새 사람이라고 끊어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끌려다니지 말고 죄를 결박하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힘없고 권세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권세와 능력으로 죄를 결박할 수 있고 그 예수의 권세로 죄를 구속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죄의 종로 다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몸의 사역에 순종치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몸의 사역에 순종해서 그렇게 죄에 이렇게 굴려서 우리 몸을 방임해 두면은 거룩성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능력이 없어지고 찬송도 없고 기도도 무력하고 교회생활에 기쁨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귀찮아지는 거예요. 적극적 입지는 뭐죠? 의의 변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얘기예요. 13절은 적극적인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산 자는 하나님의 산자다운 삶으로서 삶을 드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시간을. 입과 귀와 눈과 팔다리를 하나님이 주지 않게 하십시오. 죄의 세력이 더 이상 상관하게 하끔 못하게끔 먼저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죄에 대해서 주인 거지 죄의 세력은 여전히 존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끊어버리고 옛사람은 그때 죽었으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은 거로 여기고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배 올 때마다 갈까 말까 뭐 할까 말까 이렇게 마귀의 그런 생각 속에서 유린당하는 모습이 아니길 바랍니다. 오히려 죄에 대해서 결박하고 그 욕망을 거절하고 우리 지체를 누구한테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으로 예배자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말하죠. 그러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도 더이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할 때 나의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실 때 그래서 주께서 약속하신 빛나고 거룩한 삶의 승리의 기초 거기서부터 분기점이 돼서 승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사망의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상 뭐요? 그때 끝난 거예요. 그때 끝난 거예요. 성경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순종하지 말아야 돼요. 왜? 인생의 주인이 달려졌어요. 하나님께 이제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께로 바뀌어졌다면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우리가 죄가 만큼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에요. 전적인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망각하고 쉽게 죄에 거할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침례 받는다는 것 어떤 의미인지 깨달았죠? 그리스도 함께 죽고 그리스도 함께 살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가라사 2장 2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에 창세기 이후로 출애굽기 나오죠. 출애굽기를 통해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성도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애굽은 뭐죠? 출애굽하기 이전 애굽은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이라면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그것이 뭐냐?
침례받는
것이다. 고린도서 5장에 나타났죠. 그래서 홍해를 건넌 건 침례를 의미하고 광야 생활 속에서는 우리가 교회 생활 속에서 훈련과 연단을 볼 수 있습니다. 요단은 죽음이라면 가나안은 이제 하나님의 예비한 그 천국을 상징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바닷속을 통과했던 거예요. 거기에 침례의 기원을 우리가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면에 보면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서 그 속에 들어가죠. 죽으러 들어가는 거죠. 한 면에 보면 죽으러 들어가? 아, 왜 배속에 들어가? 왜 물속에 들어가? 죽으러 들어가. 근데 건너편에 보니까 꾸역꾸역 물속으로 나와. 그죠? 죽은 사람이 나오는 거야? 산 사람이 나오는 거야? 살아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한 면에는 죽는 면이지만 한 면에는 살아나오는 거예요. 역시 침례의 기원을 거기서 분가할 수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침례로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예수와 함께 죽음과 장례와 부활을 상징합니다. 죽음 없는 부활, 부활 없는 죽음 둘 다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죽음은 부활은 죽음이 전제되고 죽음은 부활의 비달에서만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죽은 옛사람이 죽지 않고 계속 살아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의 습관에 자꾸 망령처럼 살아나게 합니다. 옛사람이 우리의 침례받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죽어버렸습니다. 저 여러분 구원받는 확신한다면 예수께서 연합된 것으로 확신한다면 이제 주와 더불어 다스림 속에서 드림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제부터는 죄를 멀리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내 이웃과 사람들로부터 땅끝으로 더 전달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에게 미련두지 말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처럼 그렇게 여기고 말하고 행동함을 통해서 우리의 지체와 삶들이 주님께 드려지는 그런 삶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